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상황에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길 아니면 대결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러시아가 외교의 길을 선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대결을 선택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유럽 동맹과 파트너들은 이에 세 가지 방식으로 결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 가지 방식에는 수출 제한 등과 같은 경제 제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방어 지원 강화,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유럽 동부진영 방어 역량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혹은 가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VOA 질의에는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안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AP통신에 추가 지원안이 지난달 말 승인됐다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해왔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공식 일정 시작 전에 관련 사실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았다며 익명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해 전념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종식은 아직 먼 이야기라고 18일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아자놈 게브레이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주에만 전 세계에 걸쳐 오미크론 변이가 1,800만 이상 신규 확진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평균적으로 증상이 덜 심각할 수는 있어도 가벼운 질병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입원과 또 사망을 야기한다며 아직 어떤 나라도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변이종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수반인 물라 무하마드 하산 아푼드 총리 대행이 19일 탈레반 정권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푼드 총리는 이날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각국의 정부, 특히 이슬람 국가들이 탈레반 정부 공식 인정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초 탈레반 과도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푼드 총리가 공식 선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푼드 총리는 우리는 어떤 이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며 특히 외교적 인정이 관리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프가니스탄이 직면하고 있는 대규모의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우리의 대중들을 위해서 이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지난달 물가 오름세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영국 통계청이 19일 발표했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5.4% 올랐다며 1992년 이래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1992년 3월 물가 상승률은 7.1%였습니다. 영국 통계청은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한 분야는 교통과 식품, 음료, 주택, 가구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물가 오름세가 임금 상승률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기준 연간 임금 상승률은 3.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물가 오름세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2021년에 최고 축구 스타들을 발표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각국 대표팀의 주장, 감독, 그리고 기자단이 각 분야에서 3명의 후보에게 순위를 매겼고요. 그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최종 순위를 가린 뒤에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FIFA 본부에서 The Best FIFA Football Awards 수상자들을 발표한 겁니다. 자, 주요 부문의 최고들을 소개해드릴까요? 최고의 남자 축구 선수는 폴란드 국적으로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서 뛰고 있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독일 분데스리가 리그에서만 43골을 진 기록을 거뒀는데요. FIFA에서도 2년 연속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은 겁니다. 최고의 남자 선수 2위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리 생제르맹의 리오넬 메시, 3위는 리버풀의 무함마르 살라흐 선수였고요. 최고의 축구 감독은 첼시의 토마스 투헬. 지난해 첼시를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최고 자리에 올려놓은 데 이어서 최고 지도자에 올랐습니다. 자, 최고의 남자 골잡이, 첼시 소속으로 세네갈 국가대표인 에두아르 멘디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여자 축구 선수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의 알렉시아 푸테아스가 수상했습니다. 자, FIFA의 더 베스트 풋볼 시상식은 누가 누구에게 점수를 얼마나 줬는지도 공개하고 있어서 살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북한의 정일관 선수가 최고 선수로 꼽았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A매치 통산 최고 기록을 세운 공로로 이번에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에서는 미주 한인 역사에 선구적 업적을 남긴 서재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월 20일 목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내리던 눈은 수요일 저녁부터 멈췄지만 강원도 동해안 장전 지역은 목요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이어집니다. 나머지 지역은 맑아지고요. 금요일까지 맑은 날 계속됩니다. 매선 주위에 함경 남북도, 강원도 동해안, 황해도 용현과 평안 북도 지역으로는 약간 강한 바람도 더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목요일 아침 가장 추운 곳은 장진입니다. 최저 영하 29도고요. 희산과 삼지연이 영하 28도, 중강이 영하 27도입니다. 평양도 영하 15도입니다. 신의주 영하 13도, 함흥, 청진,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고요. 원산이 영하 8도, 장진이 영하 6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삼전 낮 최고 영하 11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희산은 영하 9도, 중강이 영하 6도, 평양이 영하 4도, 신의주 영하 1도고요. 영상으로 올라가는 곳은 개성이 1도, 원산 2도, 함흥이 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 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5m로 먼 바다 쪽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도 0.5에서 3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슬로베니아와 타이완이 대표처 설립을 논의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을만 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찾았네요.
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문은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백악관의 경고가 나온 가운데 서둘러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게 백악관 대변인의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우리는 러시아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초부터 서방과 러시아 대표단이 만나는 등 해법을 모색했지만 상황은 더 심각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급하게 찾은 이유가 있었네요.
네, 블링컨 장관은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20일에는 독일로 이동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와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모든 일정에 앞서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먼저 방문한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주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짧은 통보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군사력을 증강할 아무런 도발도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곧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만난다고요?
네. 블링컨 장관이 전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양국 장관의 회동은 이 통화에서 성사됐습니다. 두 나라 외교수장은 지난달 2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 당시에 별도의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거듭 확인하고 유럽 안보에 관한 어떠한 논의든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나토 동맹국 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 파트너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외무장관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제안한 이른바 안보보장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서방이 이를 문서로 보장해 줄 걸 거듭 촉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라브로프 장관이 러시아는 이번 주에 답변을 들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입장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블링컨 장관이 하려는 건 러시아 측에 외교적인 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치를지 말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선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후에 가는 곳이 독일이라고 하셨죠?
네. 독일은 현재 러시아와 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은 지난해 완공됐지만 아직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이 노르트 스트림 2 가동 불가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18일 독일을 찾아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네.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독일은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영국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스톨텐베르크 총장과의 회담 후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논의될 거라고 말해서 노르트 스트림 2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죠. 슬로베니아 그리고 타이완 간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중유럽의 작은 나라인 슬로베니아 그리고 타이완이 서로 대표처를 설립하기 위해서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야네스 얀샤 슬로베니아 총리가 17일 인도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 가운데 나온 건데요. 타이완 외교부가 18일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예, 자, 슬로베니아 총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얀샤 총리는 타이완이 민주적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당제 국가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듣기가 힘든데 타이완은 국제법을 포함해서 모든 국제 민주주의 기준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나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은 타이완을 하나의 이탈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내세워서 타이완을 언젠가 반드시 통일해야 할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얀샤 총리는 슬로베니아가 타이완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에 타이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처를 보고 타이완 보건장관과 통화했고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네다섯 차례 타이완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타이완은 뭐 코로나 방역에서도 비교적 모범 사례로 인정을 받아왔죠.
네, 그 일환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타이완을 세계보건기구 WHO의 의결기구인 세계보건총회 가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타이완도 WHO 가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사 총리는 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타이완이 WHO에 가입하는 게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게 대표처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성격의 기구가 되는 겁니까?
네, 양사 총리는 대사관급의 논의는 분명코 아니고 유럽연합 이외의 다른 많은 회원국들과 같은 수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만일 몇 년 전에 강력한 관계가 수립됐다면 상호 혜택을 주는 경제 대표부 같은 건 벌써 들어섰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 최근에 같은 유럽 국가인 리투아니아에서도 이 타이완 대표처가 생겼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 이 타이완 대표처가 문을 열었는데요.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강등하고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양사 총리는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지지를 표하면서 중국은 유럽 국가들이 이런 사무소를 개설할 때마다 매번 항의하고 압박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을 이익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먼저 타이완의 반응부터 보죠.
네, 타이완 외교부는 대표처 설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앤호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양사 총리의 강력한 발언 내용들을 환영하면서 슬로베니아와 타이완은 긴밀한 경제, 무역 교류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앤호 대변인은 또 양사 총리가 앞서 다른 EU 회원국들에게 리투아니아와 타이완의 관계를 지지해달라는 서한도 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양사 총리의 발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의 효능에 관한 초기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스라엘 쉐바 병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접종 결과 4차 접종 후에 3차 접종 때보다 항체가 더 나오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네,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 대부분은 두 번 접종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능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 부스터샷, 그러니까 3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4차 접종이라고 하면 부스터샷에서 한 번 더 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거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부스터샷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60세 이상의 연령층 그리고 면역 취약자들,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4차 접종을 시작한 것은 이 오미크론 변이 방역에 염두를 둔 그런 조처로 보였는데 이번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차 접종을 하면 면역력이 한층 강화되는 걸로 보이지만 오미크론을 완전하게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이번 연구에는 어떤 백신들이 사용됐습니까?
네,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만든 백신이 사용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모두 154명에게 접종됐고요. 모더나 백신은 120명에게 접종해서 총 274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초기 결과로 정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 4차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스라엘 보건부는 4차 접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나흐만 아시 교수는 18일 군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일부 4차 접종자에게 침투한 게 확인됐던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놀랄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서 생기는 중증 감염 예방 효능, 또 특히 고령층과 고위험군 인구에게 주어지는 예방 효능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백신을 계속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도 이 오미크론이 아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스라엘 안에서도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자나 중증 환자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요. 아시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이 감염자 수가 감소할 걸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통하자마자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업체를 둘러싼 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뉴욕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을 소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공짜로 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자가검사 키트 배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18일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코로나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통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오늘 뭐 지인들로부터 웹사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받았는데요.
네.
이미 많이들 신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개통 즉시 주문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이 수백만 가구가 검사 키트를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이트 covidtest.gov인데요. 이 사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접속하는 연방정부 웹사이트가 됐습니다. 이 사이트에 연결된 우정구 USPS 신청 양식에 클릭하면 1분 안에 주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든 원하는 만큼 이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가정에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이 항원 검사 키트는 한 가구당, 그러니까 한 주소지마다 4개씩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날이라서 그런지 신청하는데 오류가 나는 경우도 많았다고요?
예, 주소 확인 과정에서 건물당 한 가구만 검사 키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일부 입주자들이 신청할 수 없어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사이트의 공식 개통은 19일이고 18일에는 테스트 단계로 가동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든 웹사이트 개설에서는 위험이 따른다며 행정부와 우정국이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미 신청한 사람들, 국민들은 언제쯤 이 검사 키트를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온라인 주문 완료 후 7에서 12일 사이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우정국장은 지난주 성명에서 65만 명의 집법원들이 배달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검사 키트를 무료로 보급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사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자가 검사 키트 공급을 결정한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5억 회분의 가족용 검사 키트를 지난달 주문한 데 이어 5억 회분을 추가로 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뭐 약국이나 상점이나 검사소에서도 여전히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공짜로 검사를 해볼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부는 검사 키트를 무료로 하기 위해서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 가정 내 검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보험사들은 뭐 비용 처리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서 뭐 차후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 검사 키트와 더불어서 마스크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네, 바로 다음 주부터 4억 개에 달하는 N95 마스크가 미국민들에게 무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19일 CNN 방송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당국자는 미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개인 보호장비 지급이 이뤄진다며 다음 주부터 2월 초까지 여러 약국과 지역 보건시설 등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많은 마스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전략적 국가 비축물자로 확보하고 있던 이 7억 5천만 개에 달하는 N95 마스크 가운데 일부를 푸는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품질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의료 종사자들과 응급 구조대원들을 위한 N95 마스크 비축량을 3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다양한 부분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입원하거나 또 생명을 잃는 사람도 적지가 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정점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하루 3,300명가량에 달했던 작년 1월 때만큼이나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인데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감염병 전문가인 카트리오나 쉘 박사는 AP통신에 코로나 분석 모델을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 3월 중순까지 미국에서 150만 명이 입원하고 19만여 명이 숨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사망자 수가 많게는 30만 명대로 예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서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트럼프 그룹의 금융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18일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욕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법원에 출석해 선서하고 증언하도록 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자녀들에 대한 소환장을 이미 발부했었죠.
예, 지난달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환을 거부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고요.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 그리고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씨 역시 이달 초 법정에 낸 서류를 통해 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제임스 검찰총장은 법원 명령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들이 법정에 나오게끔 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트위터에서 이 나라에서 법을 적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세 사람은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지난 수년간 대출과 보험, 탈세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기를 치고 자산 가치를 거짓으로 책정한 것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뉴욕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 이 트럼프 그룹의 탈세와 금융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됐는데요. 트럼프 그룹은 호텔에서 골프장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사업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이 금융권 대출과 보호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또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네, 그리고 수사가 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을 직접 들으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던지든 우리는 조사를 계속할 것이고 사실을 밝히며 정의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사를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예. 자, 그런데 뉴욕 검찰 외에 트럼프 일가의 금융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뉴욕주 맨해튼 검찰도 트럼프 그룹의 탈세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7월 맨해튼 지검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트럼프 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앨런 와이셀버그 씨를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은 의회의 소환을 받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임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시드니 파월, 제나 보리스 앱슈타인 씨등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자, 이들이 의회에 소환을 받게 된 이유는요?
네, 하원 특위위원장인 베니 톰슨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소환장을 발부한 4명은 선거 부정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견을 내세우며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거나 개표를 중단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접촉을 했다라고 소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환된 사람들이 대선과 관련해서 소위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2020년 대선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또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에서 부정선거 효기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대선 이후에 접전을 벌였던 여러 주에서 선거 결과와 관련해 5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대부분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특위는 줄리아니 씨를 비롯한 이들이 소송전을 치르고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자들이 의사당 폭력에 가담하게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소환 요구를 받은 당사자들,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소환 대상자들 가운데 앱슈타인 씨만 일단 반응을 보였는데요. 앱슈타인 씨는 트위터에 특위 자체가 불법이고 특위의 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이 전력 생산 방식을 놓고 미국이 지역별로 다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화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제로, 그러니까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인데요. 이에 따라 전력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 지역이 서로 다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산 방식이요?
예, 천연가스 발전과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등총네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천연가스를 사용한 전력 발전이 37%로 가장 높고요. 이어서 석탄 화력 발전이 23%로 그 뒤를 잇습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은 각각 20%로 갔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이 전력 발전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죠?
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입니다. 이 세계 원자력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석탄 발전의 경우 1kW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820g, 천연가스가 490g인 반면에 수력은 24g, 원자력과 풍력은 12g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뭐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이 핵심이 되는군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두 가지 방식의 전력 발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뭐둘다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니퍼 그라노 미 에너지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배출 제로 전력을 원한다며 이는 원자력과 풍력, 그리고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모든 걸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가운데 25억 달러가 이 계량 원자료 프로젝트에 할당이 됐습니다.
큰 틀을 보자면 두 방식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역별로 이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AP 통신이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 전체 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결과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가 탄소 배출 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원자력에 의존한 계획이 없고 재생에너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보였습니다.
예. 자, 먼저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쪽에는 어떤 지역이 있는지 볼까요?
예, 남부 조지아주가 대표적입니다. 이 주는 원자력 발전 확장을 통해 향후 60년에서 80년 동안 원자력 발전을 통한 청정 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할 것이란 계획입니다. 실제로 조지아는 현재 신규 원자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또 뉴햄프셔는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사용 없이는 주의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목표 입장이고요. 알래스카는 지난 2007년부터 소형 모듈형 원자로 건설을 논의 중으로 이를 먼 광산 지역이나 군부대에 먼저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미국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2020년 12월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주는 모두 28개 주입니다. 28개 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56개로 원자로는 총 9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원자로는 미시시피강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주는 일리노이 주로 총 6개 발전소에서 11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원자력 대신에 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하는 주는 주로 어딘가요?
네, 뭐 주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주들이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주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수력과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모든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국은 현재 주의 전력망에서 30%까지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에너지를 5%로 감축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예, 기존의 원전을 폐쇄하려는 것도 있죠.
예, 바로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이 주는 오는 2025년까지 마지막으로 남은 원자력 발전소 디아블로 캐년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45년까지 전력망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들 중에서 원자력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뭡니까?
예, 바로 안전에 대한 이유입니다. 원자로 자체 안전뿐만 아니라 핵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인데요. 사고 직후 피해뿐이 아니라 최근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로 또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미주 한인사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서재필에 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은 서재필 첫 번째 시간으로 갑신정변에 참여한 서재필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재필은 1864년 1월 7일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성군 군수였고 서재필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청년 서재필은 조선을 근대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일본에 유학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은 그가 개화파 쿠데타였던 갑신정변에 참가했다고 설명합니다.
서재필은 그 나이 20살 때인 1884년 12월에 급진 개화파 관료인 김옥균, 서광범, 박영효, 홍영식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실패로 끝나고 잠시 동안 일본에 피신했다가 1885년 4월에 박영효, 서광범 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고학으로 1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필라델피아 사업가인 홀렌베그 도움으로 해리 힐맨 아카데미를 졸업해서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훗날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서재필의 인생에서 이 갑신 정변은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서재필은 훗날 갑신 정변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한국 최초의 우정국이 서울에 개설됐고 정부의 모든 고위관리들이 참석한 공식 연회로 축하하기로 하였다. 개화파는 그날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본에서 공부한 여러 명의 학생을 우정국 주변으로 보내 빈집에 불을 지르게 하였다. 동시에 여러 정의 권총을 발사함으로써 소요를 만들어냈다.
개화파들이 정변을 만들어낸 목적은 대략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비상수단으로 민영익 이하 4대당의 거두를 제거하고 청나라의 간섭을 끊고 독립국의 체면을 바로잡을 것. 둘째, 궁중의 요괴들을 소탕하고 민비의 정치 관여를 금단할 것. 셋째, 국왕에게 요청하여 견실한 책임 내각을 조직할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동자 가운데 하나인 박영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로 목표는 이렇게 세웠으나 당시는 여론도 없고 정당도 없으며 병력도 없었다. 개혁을 단행하는 방법으로는 오직 4대당을 죽이고 국왕의 신변을 옹호하며 정령의 난발을 막는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희생을 무릅쓰고 비상수단을 쓸 결심을 했다.
비상수단으로 개화파는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에서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쿠데타 과정에서 개화파는 왕명으로 민태호, 민영목, 조영하 등 수구파 대신들을 처단했는데요. 이들은 5일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고 6일에는 14개 조항에 달하는 개혁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키고 청에 대한 조공허례를 폐지할 것,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관리를 제정하여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할 것,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를 근절하고 국민을 구제하여 국가재정을 충실하게 할 것, 내시부를 폐지하여 그 중에 재능 있는 자만을 등용할 것.
개화파들이 내세운 14개 조항은 이어 폐단 혁파를 위한 조항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동안 국가에 해를 끼친 탐관오리 중에 심한 자를 처벌할 것. 각도의 환자미를 영구히 면제할 것. 규장각을 폐지할 것. 조속히 순사를 두어 도적을 방지할 것. 해상공국을 혁파할 것. 그동안 유배 또는 금고된 죄인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이어 개화파가 내세운 개혁 정강은 정부 직능 개편을 언급합니다.
사형을 합하여 일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조속히 설치하고 육군 대장은 왕세자로 할 것. 일체 국가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 그 밖의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 대신과 참찬은 날짜를 정하여 한문 내에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의정 공포할 것. 정부 6조 외에 일체 불필요한 관청과 관리는 혁파하되 대신 참찬으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여 품계하도록 할 것.
14개 정강 안에는 청국에 대한 4대 외교의 폐지, 봉건적 문벌 제도 혁파, 탐관오리 숙청, 국가재정 일원화, 경찰 군사제도 정비, 책임 내각제 등 당시 서재필이 뜻을 함께한 정변 주역들이 가진 근대적 개혁 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화파의 쿠데타는 3일 천하로 끝이 납니다. 조선조정 수구파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12월 6일 오후 출동 요청을 받은 청군이 개화파가 왕을 호위하고 있던 창덕궁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수비를 약속했던 일본군이 철수했고 개화파 직계 100여 명의 군대가 힘써 저지했지만 청나라 군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등 정변의 주역들은 일본군과 함께 인천으로 피신했습니다. 결국 서재필이 참여한 갑신정변은 이렇게 3일 천하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서재필은 신한민보의 기관 글에서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첫째, 일반 민중의 성원이 박약하였던 것이고 둘째, 남에게 의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만약 한국 백성의 10%라도 개혁을 지원했다면 한국이 개혁되고 주권이 수호됐을 것이다.
서재필은 그러면서 정변 당시 일본에 의존하려 했었던 것도 실수였다고 자인했습니다.
개혁파들은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필사적으로 일본 정부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이것이 또다시 실책이었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당시 다케조의 공사는 새로운 정부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군대를 자신의 휘하에 두지 못했다. 둘째, 한 외국인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했다. 설령 개혁정부가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의심의 여지 없이 일본은 보수파 정권 하에서 중국이 수행했을 재난과 같은 영향력을 그 공헌에 대한 대가로 요구했을 것이다.
이에 서재필은 일본의 본질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진보적이고 또 우리가 한국의 정치적 독립을 지향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들이 우리와 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끔 이끌었지만 우리는 일본인들이 다른 민족체를 상대할 때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정변에 실패한 김옥균과 박영효, 서강범 그리고 서재필 등은 일본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태운 배는 1884년 12월 13일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서재필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도쿄에 도착했지만 일본은 이들을 박대했습니다. 서재필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죽을 뻔하고 도쿄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일행은 돈도 없고 숙소도 없고 친구도 없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천대했고 때로는 실제로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다. 나는 몇 달 동안 일본에 있던 동안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때로는 이틀 동안 굶기도 했고 때로는 유숙할 곳이 없기도 했다. 요코하마에 있던 한두 사람의 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다.
여기서 요코하마에 있던 미국인 한두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것은 미국 성서공의 일본 지부 총무로 그곳에서 활동하던 헨리 루미스와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길에 잠시 일본에 머물며 준비하던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특히 루미스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서재필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루미스와 김옥균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서재필은 루미스 집에 들어가 그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로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서강범과 의논하여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더하기로 하고 이를 동지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박영효도 같이 가겠다고 나섰지만 김옥균은 일본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 무렵부터 여비를 마련하고 루미스와 선교사들로부터 소개장을 받아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서재필 일행은 마침내 1885년 5월 26일 미국행 배를 탔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서재필 첫 번째 시간으로 갑신정변에 참여한 서재필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의 일상 대화를 들어보면 특정 사안을 언급한 뒤에 which를 사용해서 그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더 자세히 표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which가 앞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데요. 오늘은 관계대명사 which의 이 같은 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late for work today.
Really? You're never late for work, which surprises me.
There was an accident on the road, which means traffic was horrible.
The metro is also running behind, which would have made you late anyway.
See? So I promised myself I'd leave for work earlier tomorrow.
Which I think is a good idea.
I was late for work today.
저는 오늘 직장에 늦게 나왔어요.
Really? You're never late for work, which surprises me.
진짜요? 당신은 절대로 직장에 늦지 않잖아요. 그건 저를 놀라게 하네요.
There was an accident on the road, which means traffic was horrible.
도로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건 교통이 끔찍했다는 뜻이죠.
The metro was also running behind, which would have made you late anyway.
지하철도 연착됐어요. 그것은 어쨌든 당신을 늦게 만들었을 겁니다.
See? So I promised myself I'd leave for work earlier tomorrow.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일 더 일찍 직장으로 나서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Which I think i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 같네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which 관계절은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종속절입니다. 수식 대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도 You are never late for work. 당신은 절대로 직장에 늦지 않잖아요. 에서 문장을 끝낼 수 있었지만 which를 써서 surprise me, 저를 놀라게 하네요. 자신이 놀랐다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 There was an accident on the road. 도로에 사고가 있었다로 끝나지 않았고 which를 써서 which means traffic was horrible. 그건 교통이 끔찍했다는 뜻이다. 보충 설명했습니다. 또 The metro was also running behind. 지하철도 연착됐어요. which를 덧붙여 which would have made you late anyway. 그것은 어쨌든 당신을 늦게 만들었을 겁니다. 관계절은 이런 단어들로 시작을 하죠. that, when, where, whom, whose, 그리고 which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which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Sally was late, which surprised me.
셀리가 늦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들으신 문장에서 which는 앞문장 전체 Sally was late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which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도록 활용한 것은 쉽습니다. 먼저 문장 두 개를 들어보시죠.
Morgan found a new job. That is lucky.
모건이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건 다행이에요.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which를 써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Morgan found a new job, which is lucky.
모건이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건 다행이에요. 이처럼 which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은 말하기에서 자주 나타나는데요. 글쓰기에서 이런 용법은 진술이 쉬어감을 나타내는 쉼표 뒤에 나옵니다.
Max isn't home yet, which worries me.
Max isn't home yet. 쉼표, which worries me. 그것이 저를 걱정하게 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특정 사안을 언급한 뒤에 which를 사용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 관계대명사 which의 용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